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하지 않게 하리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함이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는 것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시간을 내어 이 시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열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시편 119편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두 눈이 띄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밝아져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한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 당신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이 있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되는 저희 성도로서의 마음가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서 고민하고 좀 갈등이 있으셨던 분이 혹시 계시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님들의 삶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요한일서 참 친근한 성경 구절이죠. 성경장이죠. 요한일서 하시면 어떤 말씀이 좀 생각이 나시나요? 어떤 키워드가 생각이 나시나요? 그 유명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요한일서 5장에 위치해 있죠. 그렇죠? 요한일서는 특별히 사랑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요한 공동체 교회를 어떻게 케어할 수 있을까라고 그 요한 저자가 많이 고민하고 쓴 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요한 공동체를 위한 메시지, 그 초대교회는요, 그 당시에 이단들로서의 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도 좀 그럴 것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라는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좀 처음 사용되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교회라는 개념과 교회라는 공동체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고 또 어떠한 것을 말하는지 참 많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다시 사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서 교회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한 공동체 또한 이 교회가 또한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적으로 우리가 봤었을 때요, 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비방의 말과 교리적인 싸움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예로서 성만찬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그 루머가 있었다고 하죠. 그 그리스도인들은 피와 살을 먹는다. 그들은 참으로 잔인한 사람들이다 라는 어떠한 루머들이 있었고, 또한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은 옷을 벗고 서로가 난잡한 행위를 한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루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착되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문화와 교회의 문화들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이 당시에 있었던 공동체가 많은 골머리를 썩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 1서에 나타난 공동체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런 어려움이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어떠한 그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리스도의 교리들을 그 당시에는 많은 싸움들과 다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 1서에 나타난 이 요한 이 권에 나타난 많은 고민들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요, 그 뿌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셨냐 아니었냐라는 문제로서 성도님들과 많은 갈등들 또한 이단들과의 많은 교리들이 많이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 1서는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1장 1절부터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요한복음 말씀의 시작과 참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어떻게 선포하고 있냐면요, 마치 선포와 같은 것이죠. 어떻게 선포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 전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그 사실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요한일서 저자는요 3절과 4절에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바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세 가지 관점으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귐의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좀 다 같이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4절, 이것을 쓰면 우리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자는 편지의 시작에서부터요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위하죠? 사귀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부분은요 요한일서를 이해하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 교제라는 단어, 그 이 사귄다라는 단어, 영어로 fellowship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좀 되게 센세이션한 개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의 그 문화였던 그 당시에 신과 그 개인과의 관계는 바로 되게 엄격한 관계였기 때문이죠. 내가 신에게 무언가를 드리면 그에 맞춰서 신은 나에게 무언가를 축복을 또 주시고 또한 재앙을 주시고 어떠한 그러한 높낮이의 관계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신은 하늘에 있고 또한 인간은 땅에 있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계급적인 관념 때문에 바로 이러한 신과 내가 교제를 한다라는 개념은 이 당시의 문화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굉장히 놀라운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생각했을 때 시작을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요 이 당시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기도했던 이 관점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됐었죠. 왜 걸림돌이 됐죠? 그 당시의 문화로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경이롭게 경외스럽게 생각했던 그 야훼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니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요청했다라는 그 사실들이 그 당시에는 참으로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관념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요한 저자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기 위해서 관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죠? 관계를 우리가 주님 신과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관계는요 단순히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뛰어넘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 때도 어떻게 관계를 하시나요? 그냥 처음 가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누구누구고 저는 어디 출신이고 저는 뭐고 이렇게 관계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서로의 공통점을 찾고 그렇죠? 만약에 저 사람 내가 관계하고자 싶은 사람이 결혼 반지를 꼈다면 결혼 얘기를 시작할 수도 있고 만약에 어떤 아이들의 용품이 있다면 아이들이 몇 살인가요?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 만약에 관계하고자 한 사람이 뭐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면 혹시 그 강아지나 또한 고양이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마음을 공통점을 찾으면서 관계를 시작하게 되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관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셨나요? 바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옷을 입으심으로써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시고 우리의 공통점을 찾고 관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는요 성경에서 수많은 구절들로서 증거 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친구처럼과의 관계 그렇죠? 그 다음에 신랑과 또한 신부와의 관계 또한 이런 수많은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정말 관계하고 싶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와 그냥 어떠한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너와 내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특별한 관계로 가고 싶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를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는데 교회를 섬기시는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관계로서 우리가 예배를 나와야 할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식어진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러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육신의 이 모습을 입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충만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계약관계나 단순한 어떤 조건관계, A를 하면 B를 준다라는 어떠한 그런 관계를 넘어선 아버지와 아들, 자식과 부모, 신랑과 신부와 같은 깊은 관계로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 유일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생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를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6절과 7절 말씀에서 두 번의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6절 말씀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6절은 어떤 사귐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하고 그리고 7절의 사귐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의 사귐이 있고, 그렇죠? 6절은 하나님과의 사귐, 7절은 바로 우리와의 사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요, 얼마나 사귐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도 가끔씩 기도를 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되게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할 때 할 말 없이 기도를 오래 길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요, 기도가 한도 없이 끝도 없이 길어지는 것을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반대로 내가 기도하러 의무적으로 나왔는데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내가 축복기도 누구 우리 자녀 또한 우리 남편 또한 우리 아내 또한 내 사업장 기도하고 나면은 더 이상 기도할 말이 없어서 아 내가 뭘 위해 기도하지는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얼만큼 내가 관계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사귀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바로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계속해서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저자는 이를 의도적으로요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계속해서 그 영어 버전으로는요 if we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계속해서 10절까지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데 이 비교를 통해서요 저자가 계속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바로 죄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우리가 만약 사귐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 7절 말씀. 우리가 빛 가운데 있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빛 가운데를 행하면 그에게 우리가 사귐이 있고 8절 말씀.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고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9절 말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가 미쁘시고 그가 죄를 사하시고 10절 말씀.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하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떠한 상관이 있습니까?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야 된다, 교제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바로 나오는 구절들이 어떤 구절이죠? 우리가 죄인이다, 너희가 죄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요, 사실은 굉장히 깊은 관련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 관계를 쌓아 나가는데, 관계를 회복하는데, 사귐의 느낌과 감정을 회복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바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이죠. 우리가 그 도움을 어떻게 해서 구할 수 있을까요? 그 도움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길이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바로 어둠된 우리가 바로 빛되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바로 유일한 바로 그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죠. 또한 저는 설교를 전달하기 위해 나왔고, 성도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게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한 사실은 뭐냐면, 바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바로 이 권한이 바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어떠함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종종 이렇게 대화하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섭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로서 너무 중요하고 참된 마음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하는 것이 너무나도 성도로서 중요한 자세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죄인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그 자격조차도 사실 우리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그 사실들이 바로 예수님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고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큰 죄이죠.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 그 맞는 말이냐? 내가 어떻게 죄인이냐?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또한 그 기반 아래서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결국에는 그 종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다 죄가 있다고 말하고 다 낙원, 천국, 어떤 그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같은 뿌리 아니냐? 그런데 너희 왜 싸우고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분명하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자체도 보통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죄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바로 간혹가다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간혹가다 무뎌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거룩히 살아야 되고 예배를 지켜야 되고 내가 말씀을 봐야 되고 라는 것을 깨닫고 있지만, 세상의 어떠한 습관적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습관적인 죄로 인해서 내가 무뎌진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가 직면을 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그 죄들을 인해서 주님 앞에 갖고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위하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으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죄 고백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가져오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중요한 키가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 고백을 하지 않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제가 질투했고 주님,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고 주님,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이러한 죄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내가 그 죄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저의 죄를 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 마음에 주님을 만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로 내 죄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내가 어디서부터 주님과 멀어졌는지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은혜 가운데 머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그 사하심을 받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전 것을 멀리하시고 새 것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가능합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의 죄를 범치 않게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하여 뿐만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서들이 있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받는 것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인종과도 상관이 없고 나이와도 상관이 없고 그 사회적 계급과 돈을 많이 벌고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지금 내가 어떠한 더 많은 일을 하고 적고의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특별히 화목제물 대신 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그 레위기에 따라서 다섯 가지 중요한 제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물 방식이 있는데 특별히 왜 화목제물을 강조해서 얘기했을까요? 각 제사마다 특색이 있지만 화목제물은 특별한 부분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인종과 상관없, 아, 그 성별과 상관없이 그 제물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게 그 포인트가 있고요. 바로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라요, 선택적인, 자발적인 제사가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것은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해라라고 있지만 바로 이 화목제물은요, 선택적인 제사가 있다는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제 나름대로 의역을 봤을 때 좀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선택적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우리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새벽기도 또 많은 예배들을 내가 드려야 되는 그 어떤 마음이 있지만 결국은 선택을 한 것은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내가 각오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 오늘 예배를 가야겠다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마치 화목제물과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내가 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거와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한 이 예배는 서원함으로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감사함으로써 내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인데요. 바로 암수구별 없는 흠 없는 제물로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주셨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요 어떠한 의무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자발적인 의지로서 바로 예수님께서 흠 없는,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흠 없이 바로 스스로 제물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야 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을 살펴봅시다. 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요,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스텝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들을 더 유지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표본이 됩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요,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야. 아,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아, 저 청년, 아, 교회 봉사를 저렇게 열심히 하네, 예배를 저렇게 빠지지 않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주님과 본인밖에 모르죠. 그렇지만 반대로 놓고 봤을 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계명을 지키는 걸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면요, 그 마음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을 볼까요?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그의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자신 없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신 성도님들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신다 답변하셨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많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장 6절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옆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될 수가 없죠. 첫 번째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도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하는 가장 좋은 길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다. 내가 주님을 정말 따르기를 원하는데, 아,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내가 신앙에 참 너무나도 옆에 권사님, 장로님처럼 내가 뛰어나지 못해서 어떻게 잘 모르겠다. 간단합니다. 6절 말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옆 성도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귐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저는 한 요한복음 17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뭘로 유명하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로 유명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바로 그 기도. 그래서 17장 그 한 장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대언자로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2장 말씀처럼 대언자로서 중간자로서 내가 아버지 된 하나님과 바로 죄인 된 우리 제자들과 어떻게 내가 커넥할 수 있을지를 기도한 기도를 너무나도 잘 나타난 장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유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께서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옆 성도님을 사랑하고 오늘 같은 구역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 또한 집사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귐의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과 같이 뭐라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 된 것 같이. 이 말이 무엇인가요? 제가 믿건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친밀하셨어요. 깊은 사귐이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또한 예수님이 계셨던 이 말씀이 선포됐던 이 요한 1서 이 순간부터 또한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삼위일체 세 분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귐 가운데 있으십니다. 친밀한 가운데 있으십니다. 정말 친밀하게 한 분으로 계셨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가 그 하나님을 따라서 교회가 친밀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각 구역 또한 각 부서들 또한 우리 이 한인동상교회가 어떻게 친밀함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잘나섭니까? 아니죠.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한 분이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해서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제가 옆 권사님, 장로님을 사랑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옆사람과 좀 인사할까요? 사랑합시다 라고.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그 가능한 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요.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과의 나의 사귐은 바로 우리의 기쁨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슬픔 때문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뭐 어떠한 많은 일을 겪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바로 기쁨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제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기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모습을 입으셨던 이유도 바로 기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것도 기쁨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를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바로 뭐 때문입니까? 기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까지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기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참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 1서 저자는 서두부터 이렇게 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교제하자. 바로 하나님의 그 사귐이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기쁨이 메말랐던 나의 마음 안에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이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참 가난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때로는 지쳤고 때로는 더 이상 할 힘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 안에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찾으며 부르짖을 때에 메말랐던 나의 마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내 메말랐던 나의 눈물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첫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말 한마디만으로 내 마음이 너무 감동돼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당신께서 잘 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요청하오니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나의 사귐이 더 이상 과거의 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진행형으로서 다시 한번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따르기 원하오니 태초전부터 있었던 주님의 그 친밀함을, 그 사귐들을, 그 교제들을 주님 내가 기억하고 구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부부관계 가운데 있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있게 하시고 각자의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있게 하시며 오늘 부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한인 동상교회 가운데 충만히 넘치도록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이 사귐으로 인하여 주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널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눠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